오늘 공부할 내용은 비정규직 문제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적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에서 이제 곧바로 도출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규범적 추론을 거쳐서 해석을 통해서 하나의 정책 방향 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철학적인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한번 이제 하나의 안으로서 들어보시고 하나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비정규직 문제다 이러면은 이 비정규직이란 무엇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비정규직이 무엇이냐를 설명을 안 해주고 언론들이 계속 비정규직이란 말만 쓰니까, 설명을 맨 처음에 읽은 사람은 이제 그 말이 나오면은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은 이걸 안 읽으면은 뭔가 안 좋은 것이다, 이런 막연한 인상만 갖고 특히 젊은이들은 잘 모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정규직은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 비정규직은 월급 적게 받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법률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첫 번째로는 자기가 이제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정규직이더라, 이런 걸 아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두 번째로는 정규직이었는데, 회사가 뭐 이렇게 계속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무슨 정보 검색 무슨 서류, 뭐 서약서, 뭐 성실 의무 서약서다. 그 중에 하나 끼어서 왔는데 그게 이제 기간을 정하는 계약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였는데 그게 또 그냥 사인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규직이라는 게 뭐냐를 알면은 이제 비정규직, 알일비자를 이제 쓰는데, 비정규직이 뭐냐, 이렇게 알수 있어요. 정규직은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자신이 노동계약을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이 사람의 지휘 감독을 받고 하고 노동계약도 맺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직접 고용 관계. 이게 또 정규직의 요소. 그 다음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 그래서 뭐 일용직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인력 소개소에 나와가지고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아오고 이게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거고 이게 아니면 1개월, 뭐 3개월, 6개월, 1년 11개월,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했을 때 비정규직이 되겠죠. 이런 게 없고, 그냥 그 정년 규정에 따라서 정년까지 쭉 일하는 사람을 기간 정함이 없는 노동자. 그 다음에 풀타임 근무다.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해진 것 이상 일하는 사람.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죠.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정규직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업장 근로계약을 직접 맺고 있지 않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간접 고용 노동자. 간접 고용 노동자 파견이나 사내 하청 이런 것이 파견이나 사내 하청이나 핵심은 일하는 곳은 이 A라는 사업주의 사업장인데 노동계약은 이제 B라는 사업주랑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가서 일하고 이두 사람 사이에는 노동공급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노동공급계약이 이제 법적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이다. 이게 파견으로 인정되면 이제 파견이 되는 거고, 이제 도급이다. 이 사람이 노동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걸 공급하는 거다. 이러면 이제 도구로 되는데 실질을 보면은 노동을 공급하는 거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이런 경우에 사내 하청이라고 부르죠. 이게 직접 그 사업장에서 노동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노동계약을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하고라도 맺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A 사업장 가서 일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용자로 취급받는다. 하나의 독립적인 업주로 취급받는다는 거죠. 뭐, 화물차 기사라든가, 뭐, 골프장 캐디, 그리고 학습지 교사.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실제로는 이 사람들의 노동의 지휘 감독을 맺고, 자기가 어떤 사용자로서의 능력이 없죠. 어떤 고객을 새로 발굴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윤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A가 정해준 대로 일정한 몫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특수고용직이라고 합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거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고 법률 용어에도 왜냐하면 법상으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개념을 애초에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일한 게 이제 파견 근로자 이게 이제 법상 인정하는 거고 사내 하청 간접 노동자 이것도 법상으로는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뭘 인정을 해주는 게 없으니까 굳이 이제 된다면은 불법 파견으로 인정받으면 이제 파견이랑 같이 취급하고 특수고용직은 그냥 법상으로는 사용자로 취급받고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 정규직이니까 기간이 정함이 있으면 비정규직 이 사람들을 이제 기간제 노동자라고 그러죠. 그것도 법상 개념입니다. 기간제 노동자. 그다음에 풀타임이 아니고 이 부분 타임, 파트 타임으로 일한다. 그 사업자의 다른 노동자들은 8시간 하루에 일하는데 이 사람은 6시간 일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5일 일하는데 이 사람은 3일만 일한다. 파트 타임 노동자. 이걸 단시간 근로자라고 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정규직이다.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임금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특히 이게 직업 종류가 다르다. 직업 종류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도 법무법인에 처음에 채용할 때 2년 계약을 맺고 채용한다. 그럼 이쪽에는 이제 생산 공장에서 생산직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변호사도 요즘에는 간접 고용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소득은 이쪽이 높지만 여기가 비정규직이고 여기가 정규직이다. 자, 이제 정규직 개념과 비정규직 개념을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간특 기단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꼭 그렇게 안 외워도 순리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규직이 뭐냐 직접 그 일하는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있고 기간에 정함이 없고 풀타임으로 일한다. 그럼 요구에서 두 개가 나오고 간접고용이랑 특수고용이 나오고 요구에서 이제 기간제 노동이 나오고 여기서 단시간 근로 나오니까. 누가 비정규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비정규직이 있는데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애초에 이제 비정규직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기능이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업은 시장경제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죠. 예전에 이런 기업이 있었고 이런 산업이 있었는데 계속 그대로 가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망하거나 아니면 이쪽 기업이 새로 생기거나 부문이 늘어나거나 대표적으로 뭐 1960년대만 해도 이제 농경시대였고 1970년대 이제 경공업 중심이었다가 1980년대 이후에 중공업 중심이 됐고, 그다음에 2000년대 와서는 이제 그 서비스 부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전자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이런 게 늘어났죠. 이게 계속 변하는데, 여기 그래서 인력이 각기 각소의 이게 변화에 맞게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배치에 유연한 어떤 노동 계약이 기여를 한다. 그래서 노동력이란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됨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노동의 고용에 자본이 적극적일 수가 있다. 노동의 고용에 자본이 적극적이라는 것은 자본 입장에서 보건대 시장의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변화에 맞게 대응을 할수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될수 있다. 첫 번째로는 객관적인 상황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관적인 상황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있겠죠. 주관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일을 시켜보니까 계속해서 일할 만하다, 안 하다, 이런 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거나, 아니면 주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업 부문을 줄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을 아예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면은, 처음에 사업을 아예 시작하지 않거나, 사업을 원래 이만큼 시작할 것을 적게 시작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수요가 쉽게 변하는 부분에 산업 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계절적 산업의 경우에 대표적인 거죠. 우산이나 에어컨, 그다음 난방기, 그냥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은 다 계절적 수요가 있습니다. 이 계절적 수요가 있는데, 계절적 수요가 있어서 어떤 특정한 달에 피크로 일했다가 그 다음에는 필요한 노동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렇게 피크로 일했다가 줄어들고. 근데 이제 계절적 수요가 다른 게 이제 피크가 다른 산업도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예를 들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전부 다 정규직을 고용해야 된다, 그리고 모두 다 똑같은 시간을 일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피크만큼 고용을 못하고 다 이만큼 또는 이만큼만 고용을 하겠죠. 이쪽에서도 실제로 필요한 것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쓰지 못하겠죠. 그래서 각각 이제 다 합쳐보면은 이렇게 될수 있는데, 산업별로 다 합쳐서, 이게 산업마다 다양하니까 산업별로 다 합쳐보면 이렇게 될수 있는데, 이걸 틈새들을 이런 틈새들을 메워줄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계절적 수요를 가진, 또는 이런 뭐 물리적인 계절적 수요가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별로 변하는 어떤 계절적인 수요를 가진 그런 산업에서도 그 산업에 필요한 만큼 노동력이 풀로 활용될 수 있다. 전반적인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네 번째로는 실업에서 탈출해서 정규직 일자리로 갈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것은 암묵적 지식들을 체득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A와 B가 똑같은 대학의 똑같은 학과를 졸업했다. 똑같은 학과를 졸업했는데 이 사람은 일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 이 사람은 사회에 진출한 뒤에 한 번도 일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둘을 이뭐몇년 지난 시점에 비교해 봤을 때 바로 여러 가지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쪽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과 그다음에 노동자로서 체득해야 될 여러 가지 암묵적인 기술과 지식, 태도 같은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쉬어버리면은 이 사람도 이제 또그 노동력이 부식된다 그럽니다. 부식 잠식된다. 왜냐하면 했던 것도 까먹게 되고, 계속 써야지 안 까먹지, 했던 것도 계속 안 쓰면 이제 까먹게 되고, 그리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야, 그걸 보고 하면 되지만, 이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해야 되는 능력 같은 것도 쉽게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가 있을 때 전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면,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습득한 숙련과 기회를 토대로 정규직 일자리로 갈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수 있다. 여기까지가 비정규직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한 명, 보통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두면 중에 한 명만 이야기한다. 비정규직의 사회적 기능만을 이야기하거나 비정규직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둘이 논의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논점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다 서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논점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강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논지를 힘주어 강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비정규직의 사회적 기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부정적 영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그런 기능과 영향을 실증 분석 결과에 따라서 경험적 사회학 연구가 밝힌 바에 따라서 인정을 하고 그 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부정적 영향은 비정규직이 이제 부당한 대우에 매우 취약하다는 거죠. 비정규직이 부당한 대우에 매우 취약한 이유는 고용보호를 적게 받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힘이 사실상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정규직도 실제 뭐 퇴직금이나 유급휴가 뭐 이런 거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반이 안 되지만은 비정규직은 더 심각하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법상 이제 보장된 그러한 노동자의 권리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뭐 민법이나 형법이나 헌법 이런 데 규정된 권리들을 행사하기가 되게 힘들게 됐다. 그래서 종종 뉴스도 나는 것이 여성 노동자에게 성희롱을 한다거나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감접고용이다 이러면은 청소를 하는 청소 노동자인데 여기 이제 파견이 아니고 이제 하청 업체가 있죠. 그래서 도급 형식으로 여기 뭐 빌딩이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데 이제 노동력을 대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청 업체들이 자꾸 바뀌어요. 입찰을 하면은 하청 업체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바뀐단 말이요. 바뀐 뭐 노하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종의 토스 같은 겁니다. 뭐를 토스하듯이. 예, 노동자들을 토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계속 여기서 일을 합니다. 여기서 일을 하는데 다만 여기에 이 하청업체의 관리자한테 잘못 보이면은 평가를 안 좋게 남겨버려요. 그러면 B한테 고용이 승계될 때 사실상 이 지자체에서 A 하청업체를 2년간 쓰다가 B 하청업체를 2년간 쓸때 이건 전혀 다른 계약을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B가 누구를 쓰건 이건 B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는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많이 씁니다. 근데 퇴사하고 재입사니까 누가 나를 입사시켜 달라 이런 권리는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가 있으면 청년 실업이 없겠죠.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승계가 안될수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승계를 시키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제일 잘 아니까. 다시 뭐 100명을 생으로 투입하려면은 여기 업무 연속성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하는데 그냥 밑보이면은 한 두세 명 탈락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탈락될까봐 이 사람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거나 또는 이 사람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사람의 뭐 헌법적 규정은 실효의 자유와 치료의, 계속 치료의 자유와 뭐 종교의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접합적 행사는 뭐 관리자의 자의 또는 사용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노동자 중에 관리자의 자의에 자의가 허용하는 한 적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매개량이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붙어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상 이제 실업이 많으니까 여기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보통 비정규직들은 그냥 나간다 들어와서 나가는 걸로 대응하는데 실업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누군가 금방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나갔지만은 새로 들어가는 직장도 비슷하게 헌법상 규정된 권리들, 노동법상 규정된 권리들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은 이제 계속 근무를 요건으로 해서 주어지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계속 근무의 혜택이 첫 번째는 뭐 근로기준법상도 혜택이 있죠. 근로기준법상도 유급 휴가 같은 경우에 근속 연수가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대부분의 이제 취업 규칙에서도 근속 연수가 높아질수록 뭐 장기 근속 수당을 지급해서 호봉제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경력 자체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 경력 인정을 그 하나의 회사에서 암묵적 지식과 기술 훈련들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교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지면은 회사의 업무가 완전히 나를 대체 가능하지 않고 내가 일정한 지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또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과 기술이라도 우리가 어떤 산업들을 전전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한 사업체에 계속 있어도 계속 단순한 노동만 시키고 직무 훈련 기회를 직군을 분리시켜서 정규직에는 주지만 비정규직에 주지 않으면은 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겠죠. 세 번째가 일자리가 특히 필요한 시기에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해고를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을 불공정하게 발생시킨다. 그래서 일자리가 가장 필요한 시기는 언제냐면은 경기가 나빠졌을 때입니다. 경기가 나빠졌을 때. 경기가 나빠졌을 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은 수요가 총수요가 감소한다는 거고 총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어서 총수요가 다시 감소하고 이런 불경기 악화 메커니즘이거든요. 이 케인즈가 밝혀낸 거죠. 총수요가 줄어든다. 총수요는 소비와 투자로 이루어집니다. 소비와 투자. 이것 중에 뭐가 하나가 크게 줄어들 때 보통 이제 현대 금융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투자가 확 줄어들면서 불경기가 시작될 때가 많죠. 거품이 막 쌓였다가 이게 터질 것 같으면은 더 이상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이걸 회수하게 되면은 자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투자 여력이 새로 없게 되고 자산 가격 떨어진 자산 가격에 맞춰서 재무제표를 맞춰야 되니까 사람들을 내보내게 되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나가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드니까 내가 물건을 만들어봤자 사람들이 안 사겠구나 하니까 또 투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해고를 하면은 이 해고된 사람들의 예전에 소득이 있다가 이제 소득이 0원이 되니까 짧은 실업 수당 기간을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다시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해고가 해고를 안 하는 방법을 처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데 정리해고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죠. 이 절차들은 아마 정리해고를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허용된다면 아마 더 철저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수단들을 취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뻔히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과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자른다 이러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초과 수당 받고 이 사람들에게 몰리면은 이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도 평소처럼 돈 많이 벌어도 불경에 많이 벌어도 소비를 안 한단 말이야. 저축을 하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쓰는 건 똑같은데 그러지 말고 둘 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둘 다 이전보다 예전에는 초과 근무를 해서 임금을 이만큼 받았는데 이제 임금을 이만큼 받고는 뭐 순환 휴업을 한다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이러면은 둘 다 필수적으로 쓰는 거에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정 이상 소비 수준이 내려가지 않게 하고 그래서 끝없는 이 반복의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 명이 완전히 나가면은 이 나간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숙련이 부식된단 말이야.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뭐 집에서 술 먹고 뭐 이렇게 되는데 게임하고 이렇게 되는데 둘 다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 이 기술 지식이 부식이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절차 없이 그냥 해고해버리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에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으면은 비정규직부터 이제 날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제일 취약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취약하니까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결국 정규직도 더 해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특히 상시적인 노동일 때 상시적인 노동이고 그 노동을 하면서 실제로는 직무 훈련을 좀 적절하게 하고 장기 근무를 하면은 그 A 일과 B 일이 있는데 뭐 C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일을 F라고 합시다. 사실 A, B, C 일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B로 시작했지만 A도 배우고 C도 배우면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생기면은 작업장에서 토의가 이루어지고 혁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좀 더 효율적인 일을 하게 되고 또는 이 사람들이 아 여기에 내가 정규직이라면은 이 기업이 내 기업이다. 내가 떠날 기업이 아니라 나의 먹거리를 책임질 기업이다. 이러면 그 전문적인 용어로 조직 몰입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조직 몰입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기업이 잘 되게 될까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뭐 하나의 일을 하다도 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일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산성의 차이가 납니다. 이 생산성 차이는 사회과학 연구 결과들로 많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해외 연구도 있고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연구에 따르면은 단기적으로 기업 이윤이 비정규직을 쓰면은 오르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이제 생산성이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을 외주주구나 아니면 기간제로 써버리면은 이 사람들을 그냥 바깥 사람으로 생각하게 돼요. 바깥 기업에서 바깥 사람으로 생각해서 직무 훈련이나 기술 교육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의사소통도 거의 안 되고 일의 질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지하철의 선로 고장 같은 경우에 고치는 게 외주화가 다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은 혁신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별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을 받는 이 지하철 공사가 사람들에게서 평가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선로 고치는 같은 조직에 있어야 되는데 조직을 떼내버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차별 금지 조항에 안 걸리려고 직무를 억지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단순 노동만 시키고 이쪽에서는 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잠재적으로 가능했던 어떤 직무적 성장이 가로막힘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3년과 2004년에 조사된 한국노동연구원 구사업체 패널 조사에 따르면은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은 노동 생산성으로 측정된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노동소득 분배율과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것은 한 사회에서 추가적으로 생겨난 부가가치가 이 사회 부가 100이었는데 그 다음 해에 105가 되었다. 105가 되었을 때 5만큼이 노동과 자본에게 이제 분배가 되는데 이 비율이 얼마냐. 그래서 이 전체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합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아지면은 경제성장이 잘 된다. 이런 옛날에 가설이 있었어요.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으면. 노동이 갖고 가는 목이 적으면은 그만큼 임금 경쟁력이 생기니까 수출이 잘 되고 수출이 잘 되면은 경제 성장이 잘 된다 이런 가설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수 언론의 사설단에서 많이 보는 가설인데 실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가설은 기각이 됐습니다. 즉 자본 몫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관계나 패턴은 전혀 없다. 오히려 관련 이론적 연구들은 이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은 실업률이 높아지고 산출은 낮아지고 사람들이 후생 수준 감소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정규직을 실제보다 10% 낮추는 효과를 낳는 정책을 사용했다면은 GDP가 연평균 3.17% 더 많았으리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1990년대부터 지금 2016년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하나가 있죠. 그거는 낙수효과 이론이 틀렸다. 낙수효과 이론이 틀렸다. 낙수효과라는 것은 양동이에 이렇게 물을 가득 담으면은 양동이에 담긴 물과 양동이가 이제 바켓스 안에 있는데 바켓스가 이제 저소득층이고 양동이가 이제 자본가 사용자라고 한다면 이 잘 사는 사람들한테 물을 가득 담아서 이러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 바켓스도 밖에 있는 바켓스도 적신다. 이것이 이제 낙수 효과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해서 이걸 자꾸 퍼내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간다. 이것도 뭐 이미지 상으로는 그럴듯한데 이미지로야 무슨 말을 못합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실제 벌어진 일을 보고 연구 결과를 봐야 되는데 실제 1990년대 이후에 뭐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자료를 모아보면은 이 낙수효과 정책 즉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잘 되는 사람 더 몰아주고 그런 정책이 실제로 경제성장률을 낮췄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소득의 소수에게 이 부가 집중되게 되면은 이 소수가 이제 아주 작은 소수가 전체 총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늘어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총수요는 투자 및 소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소비가 든든하게 이 밑에가 받쳐줘야 되는데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게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받쳐줘야지 이게 받쳐주지 않고 요만큼이니까 이 위에 돈이 다 이만큼 가니까 이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이제 다 투기를 한단 말이죠. 투기를 하니까 이제 거품이 생기게 되고 거품이 생기니까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 되고 거품이 터지면 갑자기 투자가 줄어들면서 총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왔던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 올리려고 해도, 올리려고 하면 이제 다시 소비가 살아나줘야 되는데, 이 소비를 살아나게 해주려면은, 미래가 좀 안정적이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죠. 미래가 안정적이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저축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저축한 돈은 원래는 투자로 연결이 되는데, 경기가 나쁠 때는 이 투자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돈이 많아도, 돈이 실제로 실물 경제 안 풀리는 거죠. 이걸 이제 케인즈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자꾸 돈이 이제 빠져서 안 도는 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꾸준하게 계속되려면은 물론 투자도 있어야 되지만 투자가 이렇게 거품으로 갑자기 터지고 갑자기 또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불안정을 안 겪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필요한데 소비하는 중간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먹고 쓰고 뭐 그런 데만 게임하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레저가 있을 수 있고 환경 보존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삶이 보장이 되면 쓰고 싶어요. 이런 데 자원이 가야 되는데 투기와 이 부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치의 자원이 투자되게 되면은 자원 분배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고 또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겠다. 여섯 번째로 이제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업 안전의 문제가 법에 돼 있는 것들도 제대로 이제 되지 못한다. 우리 지금 사회에서 산업 안전 산재를 제일 많이 당하는 집단이 생산직이나 건설직이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섭력이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로 왔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지만 이 사업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업장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한 사업장에 사실상 묶여 있는 거고 이 사업장에서 해고되면은 몇 개월 내에 이걸 구하지를 못하면은 자기 나라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처지에 빠지면 바로 자기 나라로 가는 사람 대부분 없고 이제 불법 이주 노동자가 돼가지고 이제 일하는 거고 이 사람은 언제든지 이 사람에게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이 사람 자기 썼다고 처벌은 안 받아요. 자기 신고하면 이 사람 그냥 날라가는 거고 이 사람 돈도 못 받은 채 이제 출국 당하게 되고 돌받으려면 외국에서 한국 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엄청 번잡하고 힘들죠. 근데 이게 교섭력이 약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하는 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는 곳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지켜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뭐 각종 화학약품인데 뭐 마스크 하나 쓰고 일하고 그 기록한 책들을 보면은 산재가 특히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유독 물질에 대한 노출로 산재를 많이 당하고 이게 결국 교섭력이 약해질 때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노동조합도 제대로 못 만들고 파업이나 이런 걸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비정규직도 정도는 좀 차이가 나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다. 예를 들어서 간접고용이다 이러면은 이 사내 하청에서 일하는데 이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면 A가 사내 하청을 주는 이 원청이 정해지는 대로 다 그냥 노동조건을 받아들여야지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해도 법원에서 이게 도급 관계다 이렇게 해버리고 고용관계는 B하고만 있는데 B한테 아무리 말해도 B는 A가 정해주는 대로 받고 A가 정해주는 대로 받지 않으면 C로 바로 교체된다 그러니까 그걸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단순히 임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산업 안전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곱 번째는 평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하면서도 빈곤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지속시킨다. 그래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차별이 존재하고 이 임금 차별로 인해서 또한 이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직무 훈련의 기회가 없다는 점 때문에 계속 일은 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층이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이제 실업, 빈곤, 좋지 못한 일자리에 이제 갇히게 되는 비정규직 함정에 갇힌다. 이 비정규직의 사회적 기능으로 아까 든 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을 아예 허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용자의 객관적, 주관적 상황에 따른 또는 뭐 계절적 수요나 아니면 이런 거에 따른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일자리에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가교를 건넜다, 브릿지 다리를 건넜다 그러고 이렇게 옮겨가지 못하고 한 군데 갇혀 있는 것을 이제 함정에 갇혔다, 트랩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이두 설이 있었는데 이두설 중에 어떤 설이 맞았을까? 미국에서 조사를 하니까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에서 조사를 하니까 압도적으로 이 함정설에 맞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조사하기 쉽겠죠. 비정규직으로 있었던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계속 비정규직인지, 다음 연도에도 비정규직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가교설이 맞으면 비정규직 경력이 오래될수록 정규직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아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경력이 쌓였으니까. 근데 실제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은 실증 분석이라는 건 이제 실제로 증거로 이렇게 증명하는 분석을 말합니다. 데이터를 다뤄서 분석을 한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리가 아니다. 비정규직으로 5년 일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확률이 5.45%밖에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에 빠질 확률은 12%로 높아집니다. 이게 비정규직으로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정규직으로 될 확률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2년째 정규직 전환이 될 확률, 3년째 전환이 될 확률, 이게 연수가 갈수록 정규직 전환이 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게 비정규직 함정이라. 왜냐면은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일하는 경우보다는 사업장을 계속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옮겨갈 때는 이렇게 중간에 텀이 쉬어요. 그리고 또 사업장을 옮겨갈 때이 사업장이랑 이 사업장이랑 같은 종류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도 많고 다른 종류의 사업장이고 그럼 여기서 다시 적응해야 되고 여기 했던 거 까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경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비정규직만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실업 상태가 꽤 많으니까 정규직으로 채용될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다시 일하는 빈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간에 텀이 비는 것을 이제 반복 실업이라고 합니다. 반복 실업. 실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장기 실업이고 하나는 반복 실업입니다. 이제 반복 실업, 장기 실업 현상은 주로 근속 연수가 높은 사람에게 고용 보호를 많이 제공하는 유럽형이나 이제 영미형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유럽형에서 많이 나타나죠. 근속 연수가 높은 사람들은 단체협약이나 이런 데서 보호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정리해고나 이런 건 항상 근속 연수 짧은 사람부터 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언뜻 생각해 보면은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근속 연수 긴 사람들은 뭐 애들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직무 훈련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았을 테니까 회사로서는 더 귀한데.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들어가서 좀 있으면 경기가 나빠져서 나오니까 다음 회사에서 자기는 또 근속 연수가 짧은 사람. 또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기 실업자군이 된다. 그래서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 장기 실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게 내부자 노동시장이라고, 내부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외부자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장기 실업보다는 이런 장기 실업은 어느 정도 사회 보장제도가 갖춰진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한국은 일안 하면 굶어 죽기 때문에 반복 실업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반복 실업도 장기 실업만큼이나 큰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 방북 실업 사이사이에 일하는 직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무 훈련의 기회나 경력을 쌓지 못하고 이 방북 실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어딜 다치게 되면은 이게 장기 실업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반복 실업을 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군에게만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공정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생산적이지 못한 활동에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과 돈을 낭비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2015년도 경기도 7급 공무원 시험이 28명을 모집했는데 8,496명이 응시해서 30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예를 들어서 4, 50% 이렇게 육박하게 되면은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의 노동 조건도 낮아지게 되죠. 같이 낮아지게 되니까 이게 빡세단 말이에요. 빡세니까 이제 좀덜 빡세면서 장기적으로 정규직처럼 보호받는 공무원이나 이런 걸로 계속 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정규직, 일단 회사 들어가서 회사에서 가르쳐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의 원래 모델인데 이게 워낙 이렇게 되고 이쪽에 들어가면은 인생이 꼬이니까 어떻게든 이쪽에 들어가려고 해서 사회적으로 이 스펙을 쌓는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스펙이라는 것은 스페시피케이션의 준말인데 이 스펙이란 말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사람에 쓰이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은 명세서, 명세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자동차 사러 갈때 그러면 한번 카탈로그 봅시다. 할때 카탈로그 보면은 자동차 뭐몇초 만에 100km를 가속하게 되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는데 사실상 직무 밖에서 쌓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실제로 직무에 투입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성실성과 지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죠. 예를 들어서 뭐 토익 점수가 높으면은 물론 이제 안 높은 것보다 좋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영어를 이제 그렇게 쓰지 않는 직무에서도 다 그걸 요구하면은 여기에 학원도 다니지, 이 사람들 여기에 시간도 쓰지, 뭐 학원에 가르치는 사람도 여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다 투여가 되는 거죠, 자원이. 그리고 뭐 공무원 준비한다 그러면 공무원 준비한 사람이 만 명인데 그중에 되는 사람이 뭐 50명이다 이러면은 9,550명의 모든 피와 땀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9,550명에게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서 가르쳤던 강사들도 노동도 사실상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 가르친 것을 받아가지고 실제 그걸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데 점점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경제학에서는 지배추구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경쟁이 격화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제 경쟁을 하지 않고 어떤 자기의 적소를 보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뇌물 비용과 비슷하다. 어떤 사회에서 누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ABCD 기업이 뇌물 경쟁을 한다. 그 뇌물 경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사회 경제 성장률은 내려가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실제 생산성 혁신이나 이런 데 써야 할 자원이 전부 뭐 접대하고 뭐 이런 데 쓰이게 되니까 이런 낭비가 되는 이게 비정규직 문제의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적 기능과 부정적인 영향을 다 놓고 보고 우리가 다시 비정규직 제도 문제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 거죠. 비정규직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감안하고 그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부정적인 충격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은 비정규직의 명확한 정의 데피니션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제도의 주된 사회적 기능과 충격을 모두 고려해서 설정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사회는 많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 문제라고 그러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를 격차 문제라고 호도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격차. 계급의 문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갭이 있는데 이 갭이 문제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봤듯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부가 사용자의 자유에 달릴 때 고용 불안정하고 실업상태에 자주 빠지고 그래서 일하는 빈곤에 빠지고 또 직무훈련이나 이런 기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기술이나 이런 걸 발전시킬 기회가 줄어들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뭐 단체 행동을 비롯해서 여러 방어수단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산업안전이나 이런 중요한 권리들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아예 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의 취약한 상황이 다른 취약한 상황을 불러오고 이런 문제들은 격차 문제가 아니죠. 그냥 이거 자체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판, 특히 형사재판, 민사재판도 그렇고 재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을 텐데 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헌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받지 않는 집단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실관계에 필요한 정보도 수집을 못할 거고 뭐 가족들한테 얘기해봤자 가족들이 다 막 눈물만 흘리지 어찌할 바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니까 법정에서 이 게임의 법칙에 맞게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들을 정돈할 수도 없고 또 필요한 어떤 증거들을 밝혀내게 하는 증거 신청의 방법도 행사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많은 문제들에 시달리는데 이 시달리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사람과 조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격차 문제가 아니죠.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생기는 문제인 거죠. 이걸 격차 문제로 이야기하면 그럼 모든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도록 이번에 헌법을 개정해보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엉터리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언론에서는 자꾸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문제를 설정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고유한 문제고 이 고유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사회를 살 때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법적 관계가 정당화되려면 이 법적 관계는 이 법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는 어떤 협약이어야 된다. 이러한 협약이 돼야지 이것은 규범으로서 토대를 갖고 있는 것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위를 점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냥 몰려서 하게 된다면 그리고 사실상 그 지위가 없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몰려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협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설정한 질문은 비정규직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감안하고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부정적인 충격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당위를 이야기할 때 당위 자체만을 이야기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한 문제 설정을 잘못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문제를 잘못 설정한 것이 아까 봤듯이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한 당위에만 매달려서 사실의 토대를 보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도 적합한 해결책을 못 가게 된다. 최근에 이제 강사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강사법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남겨두고 있다가 다시 이제 유예가 됐는데 왜 유예가 됐냐면 강사들이 90% 이상이 반대를 했거든요. 강사법의 내용이 뭐냐면은 강사들을 1년 6개월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만 가지고는 생계가 안 되니까 3개 이상의 강의를 맡기면은 이걸 평가, 대학 평가로 삼아서 3개 이상 강의를 맡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교원의 지위를 가지고 이제 4대 보험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대학에서는 옵션이 있었어요, 옵션. 이 사람들은 요걸 다 해가지고 모든 강사들을 다 높여주는 옵션도 있지만, 강사를 고용을 안 하고 교수들에게 수업 부담을 높이는 옵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은 다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옵션으로 갔거든요. 이 옵션으로 가가지고, 실제로 강사 시장에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실직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이거는 유예가 됐지만 너무 막판에 유예가 돼가지고 대학들이 이렇게 다 바꿨어요. 다 바꿔가지고 지금 강사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또뭐 예를 볼때 우리가 임대료 같은 경우에 임대료 상한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전월세가 너무 높다. 근데 임대료 상한제를 적정하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아예 효과를 확 보겠다 해서 낮은 수준으로 설정을 한다. 예를 들면은 이 임대료 상한제를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 몇 년도에 몇 퍼센트 이상은 아직 못한다. 1년에 5% 이상은 올리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절대적 상한으로 정해버리면은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인플레이션이 돼도 임대료를 못 올리게 되니까 이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겠죠.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임대 시장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건물이 지어지지 않게 되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곳에 새 건물이 지어지지 않게 되고, 이 건물을 보수를 해도 경쟁을 못하기 때문에 건물 보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료 상한제를 아주 강경하게 실시했던 도시들은 대체로 이미 들어와 있던 세입자들, 이 세입자들은 좋지만 자기가 좀더 돈을 주고 더 가까운 데 새로 진입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진입을 못하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도시가 이제 폐허가 되는 거죠. 새로 건물이 안 지어지고 계속 옛날 건물만 남아있고 보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학계는 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경한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지 않으면서 그냥 비정규직을 정규직과의 격차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만약에 사용자로서는 옵션이 있다. 사용자 옵션입니다. 그 옵션은 고용을 하지 않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옵션을 없앤다면 권리상으로 무한정 고용을 해야 되는 의무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옵션은 법상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고용을 하지 않는 옵션.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체가 10명을 쓰고 있는데, 또는 0명에서 몇명 고용하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걸 몇 명으로 해라, 이렇게 법률을 해서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게 변동한다거나, 아니면 주관적으로 자신이 사업이 잘 되니까 일단 더 뽑아보자, 또는 내가 지금 처음으로 사업을 스타트업 하니까 이만큼 뽑아보자 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 옵션을 취하게 된다. 그럼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1군의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든가 아니면 실업 상태에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폐지를 해버렸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양면을 다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할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원칙들이 필요하다. 이 원칙은 우리가 자본과 노동을 포함한 사회적 협약이고, 이 협약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에서 사람들이 합의할 원칙들이다. 그래서 이 요구들은 제가 여기 써놓은 것 9개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객관적이나 주관적인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작할 여지는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산업 구조가 변동하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객관적으로 퇴락을 겪거나 할 때 계속해서 같은 임금과 같은 일자를 유지할 것을 시장경제에서 요구할 수 없다. 세 번째로는 수요가 늘 변동할 수밖에 없는 부문에도 사람을 최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요구도 있어야 된다. 어떤 일자리가 있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계속 상시적으로 그 사람을 쓸 거라면은 거기에 사용되는 사람의 지위를 자의에 변덕스럽게 휘둘리는 것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일자리를 박탈할 사회적 필요가 없는데도 일자리를 박탈할 수 있는 박탈하는 권력 남용을 막는 제어장치가 필요하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새로운 직장을 금방 잡을 수 있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즉 이에 대한 법적 권리를 국민이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전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신의 고용 안정을 희생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 객관적인 이유 없이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사람을 내보내고 남은 사람들에게 노동 압착을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는 사용자가 행위할 수 없어야 된다. 사람들은 헌법상 권리들을 직장을 다니면서 적합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부터 9까지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안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런 안을 생각하기 전에 이 안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유의 원칙으로 우리가 강의시간 내내 강조했던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 그러한 자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형식적 기회균등과 대조되는 거죠. 형식적 기회균등은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의 기회는 법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국가에서 특별히 누구는 대학 가고 안 가고 금지하지 않는다는데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A와 B가 부모님은 다르고 부모님의 사회 계급은 다른데 점수가 똑같이 100이란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이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고등교육을 같은 질의 고등교육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쪽은 돈이 있어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고 이쪽은 부모가 돈이 없어서 자기 대학 못 가면은 이 사람 둘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이 결과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정한 기회균등을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된다. 이 공정한 기회균등은 한 번만 보장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일생을 걸쳐서 다 보장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전부 20살에만 보게 하고 이때 떨어지면 평생 운전면허를 못 따게 한다. 그러면은 이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이때 우연히 그때 좀 느리게 배우거나 아니면 그때 좀 신경을 못 써서 운전면허 못한 사람은 이 뒤에 운전을 하지 못해서 삶의 제한을 많이 받겠죠. 이 사람도 여기에 한번 무관하게 어느 일정 시점에서 교육을 받아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으면 그 다음부터 운전을 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특히 공정한 기회균등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부모의 재력이나 교육적 지위에 의해서 입직구가 달라지고 입직구가 달라져서 어떤 사람은 정규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이 되고 근데 이때 만약에 설사 B가 똑같은 100점이 아니라 80점을 받았다 그래서 좀 낮은 입직구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뒤에 직무 훈련과 자기 학습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처음 이 순간 어떤 인생의 우연한 시점 19세에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영원히 이렇게 반복 실험이나 이런 데 시달리게 된다면 공정한 기회균등이 갖추어졌다고 보지 못할 겁니다. 사실 저는 대학 다닐 때 성적이 안 좋았어요. 저는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특히 법 과목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20살 때 채권강론 수업을 B마이너를 받았다. 이거랑 제가 사법시험에 29살 됐거든요. 이때 29살 때 시험을 쳤는데 사업시험 합격할 정도로 점수가 잘 나왔다. 이거랑 무관한 거예요. 그 중간에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평생 이렇게 묶어둬야 할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큰 문제 중에 비정규직으로 처음에 입직구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 발전을 해서 숙련과 기술을 갈고 닦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 이러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에요. 세 번째로는 차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좀 번역 말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차등의 원칙의 핵심은 우리가 협동하는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기본 출발점은 평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에서 출발하는데 A와 B가 똑같이 받는 선에서 출발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불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Y축을 A, X축을 B로 놓으면은 이 45도선은 A와 B 사이에 이제 똑같이 분배되는 걸 나타내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즉 A가 조금 더 많이 받지만은 그 결과 B도 좀 더 많이 받게 된다.즉 불평등을 높임으로써 그 불평등에서 가장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 그 불평등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불평등이 없을 때보다 불평등이 많아질 때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러면은 이 사람들도 불평등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불평등은 합의되는 불평등이다. 합의되는 불평등 이외의 걸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의사는 여성은 할 수 없고 남성만 할 수 있다. 이거는 합의될 수 있는 불평등 아니에요. 왜냐면은 의사라는 자기 시련의 기회를 한성에만 배타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러한 불평등이 생김으로써 똑같은 평등 상태, 즉 둘 다 의사가 될 수 있는 상태에 비해서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더 나아진 면이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유만이 있겠고 설사 이것 때문에 소득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더 낮은 왜냐하면 소득과 자아실현 중에 무엇을 우선할 것이냐는 이 개개인의 궁극적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줬기 때문에 이런 대신 결정해 줄 지위에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지위를 부여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당히 고된 훈련을 거쳐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훈련 없이 막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일이 있다. 근데 이게 고된 훈련이 있다는 이유로 막바로 응분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신비적 사고고 그런 게 아니라 고된 훈련을 거쳐야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와 훈련을 거치지 않았을 때 하는 일이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들 고된 훈련을 겪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이 직무에 투입되는 노동량이 적어져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후생 어떤 물질적인 기회들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받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 이제 사람들이 가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의료 서비스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의사 되는데 힘든데, 의사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기간 이제 직접 돈을 벌지 못하고 또 고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에 100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에 150개 만드는데 150개 만드는 사람한테 더 준다면은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이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을 호응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호응하는 불평등이 우리 직장 근처에 식당 갈때 그렇죠. 식당 A, B, C, D, E, F 식당이 있는데 어디 갑니까? 싸고 맛있는 데 갑니다. 싸고 맛있는 데. 싸고 맛있는 데 가기 때문에 맛없고 비싼 데는 망하게 되는 거죠. A, B, C, D, E, F가 우리 직장 근처에 똑같이 개업을 했지만 이게 불평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불평등하게 되는 원리는 뭐냐?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효용을 안겨주는 사람에게 각자 결정을 할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억지로 맛없는데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합의될 수 있는 원리인 거죠. 이 불평등을 받아들임으로써 식당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뭐 전기장판 살때 A, B, C사가 있으면 C사가 싸고 더 전기 효율이 좋고 이러면 C사를 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이런 불평등들이 바로 합의될 수 있는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차등의 원칙인 거죠. 그러면 합의될 수 있는 불평등이 있으려면은 전체 이 불평등의 생김으로 인해서 나눌 수 있는 양이 뭐가 일자리든 소득이든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안 늘어나는데도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그 개념이란 것은 생산성이라는 개념이다. 생산성은 영어로는 productivity라고 합니다. 생산이 이제 product고 성이 이제 티브티 이런 걸 붙이는 건데 생산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자본과 토지 그리고 노동을 투입했을 때 자본, 노동, 토지 뭐 토지는 빼고 토지를 자본에다가 넣는다고 자본과 노동을 똑같이 100단위 투입했는데 A 기업과 B 기업이 있다. 자본과 노동을 투입했는데 A 기업은 1000만큼 생산하고 B 기업은 90만큼 생산했다. 그러면 A 기업이 생산성이 더 높다. 근데 이 생산성이 더 높다 그러려면은 노동 투입량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똑같아야 된다. 노동 투입량이 똑같다는 것은 노동에 지불한 대가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다. 실제 투입되는 이 raw labor, 날 것의 이 노동량 자체가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실제로 알고 보니까 착취를 했다. 착취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100을 주고 여기서는 200만큼 노동을 시키고 이 사람은 100을 주고 100만큼만 노동을 시켰다. 그러면 생산성은 실제로 보면 A 기업이 더 낮은 거죠. 왜냐하면 노동을 이렇게나 훨씬 많이 투입하고도 10만큼만 더 생산을 많이 했으니까 900하고 1000이면 10만큼만 더 생산을 많이 했으니까 실제 낱낱이 드러내 보면은 A가 생산성이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같은 자본과 노동, 같은 이제 투입 요소들을 투입해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생산성이 수준이 T1일 때와 T2일 때. T2로 가면은 일단 나눌 것이 더 많아진다. 그럼 T1에서 T2로 가는 불평등은 이 불평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가장 불리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좀더 많이 얻게 되면은 합의할 만하다는 거죠. 합의할 만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산성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것은 노동 압착과는 다르다. 노동 압착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돈은 그대로 주면서 일은 두 배로 시킨다. 그럼 당연히 산출물은 높아지겠죠. 산출물은 높아지겠지만은 이 비용은 지불된 것이다. 즉 노동자의 여가, 그다음에 건강을 희생시킴으로써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지불 비용을 높임으로써 산출물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생산성이 높아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 둘이 있는데 학생 A가 책상을 정리하는데 학생 A한테 책상을 정리하는 시간이 10분이고 학생 B가 20분인데 B가 책상 정리를 뭐 한 두 개 더 했다 이렇게 할 때 B가 오히려 생산성이 낮은 거죠. 그 다음에 돈은 똑같이 주는데 돈은 똑같이 주는데 일은 두 개로 시키는 방법이 이 원래 일하고 싶던 사람 중에 반을 내보내서 나머지 반에게 돈을 똑같이 주면서 일을 시킨다. 이걸 만약에 구조조정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해서 실제 구조조정인 건 아닙니다. 이건 노동압착이죠. 노동압착. 그 일을 이 사람들이 유휴 노동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놀고 있는 노동력이 아니었고 일을 하고 있는 노동력이었는데 일을 하던 사람들을 내보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일은 똑같이 시키면서 임금을 깎는다. 일은 똑같이 시키는데 똑같은데 임금을 2분의 1로 깎는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되지만 생산성에서 중요한 건 사용자 입장에서 비용이 얼마 투입되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사용자가 섬에서 노예를 쓰면은 생산성이 뭐 수천 퍼센트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엉터리 개념. 사용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는,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투입되느냐. 이걸 2분의 1로 좀 일은 똑같이 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한 노동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금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이것도 생산성 향상이 아닙니다. 제가 예로 드는 것이 사단장의 생산성이라는 거예요. 사단장 생산성. 사단장이 예하 부대에 시찰을 쭉 나왔어요. 근데 저쪽 보니까 공터가 있는 거예요. 저 공터에 테니스장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장교들이나 하사관들 주말에 같이 테니스도 하고 전후에도 기르고 말이야. 이렇게 딱 한마디 했더니 대대장이 아이고 저기 테니스장 꼭 있어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주말에 이제 병들 주말 시간이 없는 거죠. 막 다 나고 뭐 손으로 다 네트 막 만들고 이래가지고 사단장이 또 세 달 뒤에 시찰 나도 테니스장이 딱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사단장은 입술만 잠시 움직였을 뿐인데 테니스장이 뿅 하고 생겼으니까 그 사단장의 생산성은 수만 퍼센트? 아니 무한대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완전히 잘못 계산한 거죠. 왜냐면은 주말에 원래 쉬는데 주말에 병들도 쉬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개인 정비도 하지만 어쨌든 그 활동복 입고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쉬는 사람도 있고 뭐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쉬는데 외출도 하고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테니스장이 생긴 거지 자기가 입술 놀려서 생긴 게 아니야. 이 비용을 다 감안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 비용을 감안 안 하면은 자꾸 노동자들이 임금 적게 받으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경제가 성장할 텐데 이거 완전 잘못된 거야. 아니면 노동자들이 똑같이 임금 받으면서 무급으로 더 많이 일을 하면은 경제가 성장. 이것도 잘못된 거다. 이거는 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건 다 당연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8시간 일하고 180만 원만 받을지 10시간 일하고 법정 수당까지 합쳐서 뭐 220 받을지 자기가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더 매력적이면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면 사용자가 돈을 더 많이 줘서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면 이걸 택할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경제 운영의 목표는 뭐냐. 경제 운영의 목표는 그때 아담 스미스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물건을 많이 팔아치워가지고 나라의 국고에 금이 많이 쌓이면은 그게 경제 운용을 잘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중금주의자라고 중금주의자, 중산주의자. 근데 아담 스미스가 이게 잘못됐다. 잘못된 게 뭐냐면은 핵심은 뭐냐? 국민들이 덜 일하면서 더 많이 소비하는 거. 이게 국가가 풍요롭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더 일하면서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 당연하죠. 더 일하면 더 많이 소비하게 되겠죠. 왜냐면 더 일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주 40시간인데 이걸 갖다가 주 80시간을 늘렸다. 법으로 다 늘려가지고 주 80시간 일한. 그러면 생산량이 더 많겠죠. 생산량이 더 많지만 이것이 더 풍요로우냐? 풍요로운 거 아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거의 삶이 거의 완전 피폐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 경제 운영의 목표는 덜 일하면서 더 많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에서 같은 걸 투입하면서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같은 걸 생산하면서 덜 일하려면은 혁신이 있어야 돼요. 혁신. 혁신이 있으면은 생산성이 높아진다. 대표적으로 옛날에 사구로 퍼던 걸 이제 포크레인으로 판다든가 아니면은 예전에는 논문 찾으려면 다 도서관 뒤져야 됐는데 이제 인터넷을 찾을 수 있다든가 이런 혁신들은 이제 전 사회적인 거지만 기업 내부에서도 혁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혁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정부가 전체 제도 질서 틀을 만들어줘야지 기업들이 거기에 따라서 혁신을 하지 손쉽게 그냥 노동 압착을 쉽게 해주면은 혁신 안 하죠. 혁신 안 제일 생산성 증가가 낮았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고대 이제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생산성이 낮았어요. 우리는 중세 시대의 생산성 증가가 낮았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 경제사 같은 거 보면은 고대로 그리스나 로마 시대 생산성이 이랬다가 중세 시대는 이렇게 올라가 이게 올라가다가 산업혁명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중세 시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노예제 시대고 농노 시대란 말이에요. 농노들은 영주지가 있고 자기가 이제 자기 거 가져가는 자기 소출 가져가는 또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 가져가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을 해서 뭐 말이 쟁기를 끌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말이 이제 축축한 땅을 다니면은 말 발굽이 벌어져가지고 말이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빨리 쓰러지거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뭐 저런 게 들어왔더라. 말 발굽이라는 게 들어왔더라. 그럼 말 발굽도 채우고 이런 기술혁신을 많이 하는. 근데 노예제 때는 기술혁신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다 사단장 같이 생각하니까. 입술을 놀리면 다음날 이게 돼 있으니까 아, 기술혁신을 해가지고 이걸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사람 어떻게 하면 또 사람들을 많이 잡아와가지고 이걸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굴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산성이 되게 낮았어요. 고대 로마의 라티푼디움 대농장 이런 거 보면 그냥 순 인력으로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분적 노예 상태에 빠지면 빠질수록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하는데 야근 수당을 못 받는다.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나라다. 이러면은 이 사회에서는 기업주가 이 사람들 부분적 노예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노동시간은 기업주 대가 없이 기업주가 원하는 만큼 결정된다. 이렇게 자유 범위가 기술된단 말이죠. 이러니까 노동 압착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노동 압착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노동 압착을 많이 할까? 이 생각만 하지. 어떻게 하면 지금 100명 고용하고 있는데 20명 내보내고 80명으로 이 100명이 하던 일을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하면은 이 작업 방식을 효율적으로 조직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덜 받고 일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될까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간접 고용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간접 고용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사람 대주는 일이다. 사람 대주는 일. 그래서 제가 뭐 간접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분들도 인터뷰를 하고 또 간접 고용을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 아웃소싱 회사에 예전에 뭐 5년 정도 일한 분도 제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책 쓰느라고. 책은 아마 6월이나 7월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인터뷰 내용이 아웃소싱 회사에 일한 사람은 있는데 이 아웃소싱 회사가 이제 큰 게 우리나라에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중에 한 군데 일했던 분인데 이제 노동자가 있으면은 이 노동자들 각종 기업이 다 대주는 거야. 뭐 비서, 마트, 뭐 건설, 생산직, 뭐 전문직 이렇게 다 대주고 이 사람들은 이 아웃소싱 업체랑 노동계약을 맺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100을 받으면은 10%를 먹고 90%를 줘요. 90% 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B 회사에서 마트에 그렇게 자기가 유통 부분 맡았다는 거예요. 마트에 일하는데, 마트에서 일하는 어떤 노하우나 기술 같은 걸 B 회사 갖고 있나? 없어요. A 회사에, 우리가 연결시켜주면 A 회사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A 회사에 오래 일했던 사람들 다 가르쳐 줍니다. 비정규직들도 오래 일하는 사람들 다 가르쳐 주고. 비품이나 설비도 뭐 장갑 같은 거는 우리가 제공하지만 시설도 다 A 회사 거, 당연히 A 마트 거겠죠. 사람들이 뭐 마트를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중간에서 토스해주는 역할이에요. 토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하다가 당신들이 선정이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년 계약 맺었다가 다음 연도에는 뭐갑 회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고용 승계를 보통 한다. 다만 이제 평가가 안 좋으면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 B나 갑이나 이 B 회사나 사실 똑같은 사람 되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빼먹는 사람만 다른 거죠. 중간에 빼먹는 사람만 다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고용이 안, 승계가 안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그냥 나가는 거다. 아니 그래도 여기 계약이 돼 있는데 이 계약하고 이 계약을 근거로 해서 다른 데안 보내주냐? 그렇게 안 된다. 이거랑 맞게 돼 항상 하기 때문에 여기 예를 들어서 2002년부터 2004년 12월까지다. 이러면 이 사람하고도 200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다. 이렇게 2003년으로 해야 돼. 2003, 2년 안 돼. 이렇게 하기 딱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 끊기면 여기도 끊기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런 하는 일이 없어요. 뭐 기술비도 없지. 뭐 직무 훈련도 안 하지. 뭐 하는지 뭐 그래서 뭐 하냐 하니까 근태 관리한다. 그래서 근태 관리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A 회사에서 이 사람이 뭐 결근이 자꾸 이러면은 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걸 주의를 준다. 그럼 여기서 바로 주의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뭐 하냐 이러니까 뭐 B가 이렇게 여기 일하는 노동자가 C가 뭐 이렇게 고충이나 이런 거 있으면 들어준다. 들어주면 여기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다 정해져 있으니까 도급 계약으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 마름. 지주가 있고 마름이 있고 소작농이 있는데 마름이 중간에 껴서 중간 착취를 하고 있는 거고 마름은 일안 하는 거죠. 소작 지주 전달 사항 정하고. 근데 마름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소작농은 지주하고는 직접 계약이 없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러면은 지주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인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감히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해. 왜냐면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이 사람도 뭐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릴 수 있고, 다른 마름이 있고. 근데 이런 사회에서 농업 생산성이 높을까? 농업 생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전체 자원 중에 불필요한 자원이 아무런 일도 안 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안 하는 데 들어가고 노동 압착이 쉽기 때문에 기술 발전은 안 한다.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 낮았던 시기에는 다 이런 어떤 신분적 부자유 상태에 있거나 중간 착취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이 높은 현대의 모든 국가를 봤을 때 대부분 이런 형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름들이 들어와서 뭐 생산에 기여하는 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술 수준이 T1이었는데 이 사람 들어오고 나서 T2가 됐다. 이 사람도 들어오기 전에는 유통망이 T1처럼 어지러웠는데 이 사람 들어오고 나서 유통망이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이었다. 하나도 없고 사람만 토스해주고 월급 딱100 들어오면은 90. 그래서 이게 결근율이 최소 보장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소 보장률이 보통 95%. 100명 계약했으면은 100명치 곱하기 그 임금 100%를 받는데, 그래서 95%는 계속 출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꼼수 부리는 게, 이 5%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러 사람을 안 넣어줘. 그런 데서 좀 까먹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임금이 100명 곱하기 임금인데, 여기 퇴직금도 들어가거든요. 퇴직금 들어가니까 1년 못되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퇴직금도 자기들이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걸로 그냥 돈을 버는 거지. 뭔가를 생산해서 돈을 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 착지자는 다 없어지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웃소싱, 중간 착지, 뭐 파견이건 아니면 파견으로 법원이 아직 그릇되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아웃소싱이건, 이게 도급이냐 파견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이 요새는 뭐 간판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아름아름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검색해보고 들어온다. 검색해보고 들어오니까 홈페이지를 만들자.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회사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 요구사항을 즉시 적소로 전달하면서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해라. 3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파견 와가지고, 파견 와서 여기서 월급을 주고, 여기서는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준단 말이야. 홈페이지 제작비용. 그러면은 여기는 홈페이지 제작 기술이 없잖아요. 기술이 있는 쪽이 기술이 없는 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유일하게 간접 고용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중 하나고, 또 다른 예외는 뭐냐면은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수요가 변덕스러운 그런 걸 옮겨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 자기가 직접 고용돼서 옮겨 다니는 것보다 아예 이 파견 회사에 고용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시적소에 그냥 해주고, 이 사람은 정규직으로 아예 이 파견 회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고용은 안정돼 있죠. 자기는 이 파견 회사에, 이 파견 회사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니까 아주 많은 회사들이랑 같이 계약을 맺으니까 항상 줄 일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랑 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규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 두 경우, 하나의 전문 기술이나 그 자신의 노하우가 있는 경우랑, 다른 하나는 고용 완충제가 정규직의 형식으로 고용 완충제를 제공해 주는 경우. 이 외에는 전부 다, 간접 고용 없애야 된다. 없애려면은 간접 고용 한 경우에 직접 고용 간주를 해야 되고, 지금처럼 2년이 아니고 간접고용을 해서 이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 직접고용 간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빠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회 경제적으로 나빠지는 게 하나도.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나빠지는 거는 이 중간 착취하던 사람들밖에 없다. 이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중간에 이렇게 빼먹었는데 꽃감 빼먹었듯이 그걸 못하게 되냐.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걸 못하면은 실제 생산하는 일에 투입이 되겠죠. 그 사람들 노동이. 음악을 만들든지 책상을 만들든지 뭐 물건을 옮기든지 이런 실질적인 일에 투입되지, 다음에 돈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일은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경제적으로 더 좋아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간접고용에 대해서 하나 할 거고, 다른 거는 이제 기간제의 경우에 우리가 아까 차등의 원칙 이야기했는데, 불리하게 되는 사람이 예전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고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1, 2, 3, 4 소대가 있는데 1, 2, 3, 4 소대 원래는 복도청소, 마당청소, 경계근무, 화장실청소 이거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화장실이 그 논산훈련소의 그 군막사 시절이어가지고 이게 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는 건데, 쭈그려서 누는 건데 안 내려가. 물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걔를 어떻게 하냐면은 조각조각 분해해서 퍼올려서 이렇게 수채구멍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겁니다. 아주 더러운 작업이죠.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밥이 먹기가 싫은 거지. 근데 이게 그냥 물 내리고 이게 물 청소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들어 올려서 조각내가지고 이렇게 수채꿍을 넣어야 되니까 상당한 그 기술이 요구되는데 저희 기수의 1소대가 그 일을 너무 잘했어. 첫 주에 너무 잘해가지고 중대장이 보더니 1소대가 잘하니까 6주 동안 계속해라 이렇게 됐어. 1소대가 그냥 화장실 청소를 6주 동안만. 저는 다행히 3소대였는데 이거 하니까 이게 밥을 주는데 밥을 이렇게 대량 밥을 하지만은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훈련소 가면 배고프거든요. 밥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또 밥 적게 준다고 막 싸움 나고 이러는데 제일 나중에 이 화장실 청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그래도 비위도 상했는데 밥 제일 나중에 가니까 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 그 항상 주 메뉴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 메뉴를 앞에 소대에 다 퍼주니까 이게 항상 적게 받는. 그러니까 이거는 힘든 일을 희생해서 잘했더니 밥도 적게 받고 또 밥 먹는 시간도 모자라요. 밥 먹자마자 빨리 떠라고 그러거든요. 빨리 일어나, 일어나, 새끼다. 그 얘들은 제일 시간 없을 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생을 더 부담했는데 더 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절적 실업의 경우에, 계절적 수요 변동의 경우에 하나의 가상적인 사례를 생각해봅시다. 이제 건기와 우기가 있다. 그래서 바짝 마르는 시기와 비가 많이 오는 시기로 이제 양분되는 어떤 1년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있는데, 건기 때는 집신이 많이 팔리고 우기 때는 남학신이 많이 팔려요. 남학신 회사가 우기 때는 100명이 필요하고 집신 회사도 우기 때는 100명이 필요하다. 근데 이 사회의 사람들은 전부 100명밖에 없어. 100명. 100명밖에 없어서 50명, 50명 이렇게 나누면은 우기 때는 집신도 팔리는데 50개밖에 안 팔리고 100개가 우기 때 팔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표를 잘못 그렸습니다. 남학신 집신 남학신 그렇죠. 그래서 집신이 건기 때는 100개, 우기 때는 50개, 남학신은 건기 때는 50개, 우기 때는 100개. 그래서 이 전체가 150명인데 150명인데 이렇게 75, 75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용을 하면은 금기 때는 집신의 경우에는 25명이 모자라게 되고 우기 때는 50명이니까 25명이 남겠죠. 그 다음에 남학신도 마찬가지예요. 금기 때는 75명을 고용하고 있으니까 25명이 남고 우기 때는 75명을 고용하고 있으니까 25명이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도 안 되고 여기는 유휴인력이 남고 그래서 25명이 특별한 부담을 지기로 했어요. 특별한 부담. 그래서 금기와 우기를 왔다 갔다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50명이 금기와 우기를 왔다 갔다 하기로 전체 150명이 50명이 그 부담을 지기로. 그러니까 유휴노동력도 안 남게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생산량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생산력이 늘어났죠.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늘어난 공로는 이 사람들에게 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들 손해를 보겠죠. 회사도 장소가 다르니까 집도 이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신 만드는 일만 계속 손에 익으면은 이게 좀 더 빨리 되는데 6개월은 집신 만들고 6개월은 남학신 만드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 비용도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담을 제일 많이 지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이 받아야 되겠죠. 왔다 갔다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머물러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금지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은 이 문상훈련소가 하는 짓이랑 똑같다. 그냥 차별금지다. 일소도 있어도 뭐 차별하는 거 없다. 그냥 똑같이 6주 지나면은 훈련소 졸업하게 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장실 청소하고 싶으면 하게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되,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대가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그게 이제 공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고용안정수당을 준다. 고용안정수당은 같은 일을 하면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있으면 비정규직이 1.3배, 즉 0.3을 더 받도록 한다. 1.3은 통상임금 이야기니까 법정수당도 1.3에서 1.5를 곱하거나 2를 곱하거나 2.5를 곱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에게 많은 일을 시키면은 사용자는 더 많이 부담을 합니다. 같은 노동자를 100명 고용하는데 비정규직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무훈련의 사회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 즉 비정규직인 사람은 국가에서 항상 첫 번째로는 정규직과 직무훈련의 기회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지 감독해야 되고 법을 만들어서 감독해야 되고 둘째로는 이 사람들이 아주 낮은 값이나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값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직무훈련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 세 번째로는 국가가 최후 고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즉 사람들이 실업상태에 빠졌을 때 이 사람이 아무렇게 해도 구직을 할 수 없다면 국가가 구직을 시켜주고 이 구직을 시켜주는 기업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강행법규를 지키는데 최저임금법도 지키고 지키는 데고 이런 데를 국가가 찾을 수 없으면은 여기에 준하는 일자리를 국가 스스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복 실업에 빠져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갱신. 갱신을 할 때, 기간제 갱신을 할 때, 자의적 갱신을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2년에서 뭐 1년 9개월 하고, 1년 9개월 하고, 이 사람 내보내고, 이 사람을 했는데, 이 사람 내보내고, 이 사람을 한 이유가 차별 사유가 있다. 차별 사유.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냥 주관적인 이유로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번망하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거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끝났다거나 아니면 휴가 간 사람이 돌아왔다거나 이유가 있으면 모르되 상시적으로 사람을 계속 쓰면서 그냥 사람을 바꿔치겠다. 알고 보니까 나이 뭐 내가 믿는 종교 예배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아니면 나의 성적 접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면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그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유, 즉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때의 경우는 다 감안을 해주되 사회적인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을 선택했기 때문에 1.3배를 1.3배보다 더 많이 뭐 1.6배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까 시간강사법 이야기했듯이 거기서는 대학 교수들에게 한 과목씩 더 준 거죠. 그런 식으로 이미 있던 정규 노동자들에게 일을 더 시키는 형태로 대응하기 때문에 1.5배 이하 1.0배 이상 해서 한 1.3배 정도가 적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간접고용은 금지하고 기간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네 가지 개혁을 할 경우에 나타날 변화는 기업은 기간제로 채용할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 비정규직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을 유인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도 어떤 사업을 스타트업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새로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떻게 일을 잘하는지 알아보는 기간에 주관적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정규직을 쓸 수 있겠죠. 기간제로. 두 번째로 비정규직 제도 운영의 사회적 비용과 혜택은 지금보다 더 균형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빵그 사용하고 그 사회로 떠넘길 수 없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성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지 않고 고용 불안정 대신에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 이제 임금을 더 많이 받는 형태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다섯째로 기업들은 노동자의 숙련 형성에 더 신경을 쓰고 생산성 향상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을 고용했으면은 이 사람을 계속 갈아치우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계속 쓰게 되면은 뭐 중간에 좀 쉰다 하더라도 쓰게 되면은 계속해서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을 오래 써야 된다. 오래 쓸 걸 염두에 두고 비정규직 기간에도 오래 일하려면 어떤 걸 배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직무훈련을 할 유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은 자의적으로 객관적인 사유가 없을 때 밀려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권리 이의제기의 기반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이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특별히 다루지 않고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는 핵심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핵심 기준은 우리 판례에서는 이건 판례에서는 되게 소극적이죠. 특수고용직의 경우에 되게 소극적인데 핵심은 독립된 이윤 창출 능력이 있느냐, 창출 능력이 있느냐. 독립된 이윤 창출 능력이 없고 이 사람들이 정해준 틀에 의해서 종속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경제적으로 종속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이 사람은 노동자로 갑니다. 예전에는 직접 말을 시키고 감독 눈을 부릅뜨고 감시 감독하느냐 이런 게 중요했지만은 이제 사회가 복잡화되면서 노동의 형태도 다양해졌죠.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아파트에 가가지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안 본다는 거지. 눈을 부릅뜨고 안 보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영업사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업사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핵심은 뭐냐? 영업사원들이 자기가 만든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회사가 주는 물건을 회사가 정한 가격에 팔듯이 학습지 교사들도 스스로 광고할 능력도 없죠. 학습지를 만들어낼 능력도 없죠. 회사가 정해준 스케줄에 따라가지고 물론 스케줄 조정이 있지만 정해준 진도에 따라가지고 그걸 나가야 되는 거고 회사 다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윤 창출 능력이 없고 회사를 통해서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회사를 통해서만 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이 회사에 종속되고 독립적인 이윤 창출 능력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의 노동이 이 회사의 생산 과정에 결합되어서 한 요소로 쓰이는 것이지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기준으로 특수고용직을 이제 노동자로 인정할 때 우리가 사용자가 계속 그 JQ를 쓰지 않게 된다. JQ란 무엇인가? JQ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높은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 IQ도 제일 높고 JQ도 높아. JQ는 잔머리 IQ라고 우리가 규제를 허술하게 하게 되면 사용자들은 어떻게든 그 규제를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잔머리를 막 굴립니다. 지금 보면은 비정규직 2년 지나면은 자동으로 정규직 되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다 1년 11개월 되면 다 자른단 말이야. 물론 안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부작용도 생긴다. 그래서 이 빠져나갈 구멍을 두면서 만들면은 JQ를 발휘하게 되고 JQ를 유도하게 되면은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의 JQ에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가 자의적으로 제한된다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 당위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지도 않고 아니면 문제 설정을 잘못하고 한 면만을 보지도 않고 양면을 다 보면서 그것이 하나의 공정한 사회적 협약으로 되기 위해서 지금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되어 있는 어떤 파, 즉 노동 압착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보는, 그렇지만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 GDP는 전체 산출물의 양만 보기 때문에 그 산출물에 들어간 비용 자체까지는 안 보거든요. 근데 비용이 늘어나고 산출이 늘어난 거는 사람들이 더 풍요로워졌다.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더 풍요로워졌다는 의미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헌법 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